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레일은. 지난 주말 남한에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두고 간 자가용차들이 공항의 그 큰 주차장을 가득 메웠더군요. 이제 정말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도 여행계획 좀 세워봐야 하나 하며 오랜만에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해외여행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라며 해마다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을 나갔었는데 2년 만에 꺼내보는 여권에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또다시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 여권 하나로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중에는 이 여권을 받아보기라도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조미향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반대로 북한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죠. 인민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금지하는 나라 북한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이유진 씨, 국민통일방송의 김민수 기자와 함께 여권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고요. 세상에 보이는 지식사전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민종이 부릅니다. 세상 끝에서의 시작.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 국민통일방송의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혹시 코로나를 걸렸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방역에 아직, 철저해서
아직까지는 네,
두 분 다요?
잘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아, 살아남은 사람들.
네, 살아남은 아주 면역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면역 아니 요즘 코로나 안 걸리면 면역이 네. 강하든지 하나는 왕따든지.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병원 가도 공짜로 진단 못 받고 치료약도 이제 감기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네. 국가 지원도 안 나옵니다.
아유, 그래봤자 아유, 한국의 병원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아, 그래도 연차도 그래도. 못 쓰고.
아, 연차. 아, 회사에서. 옛날에는 아. 코로나 걸리면 그냥 유급으로 돈 받으면서 쉬었는데 네. 하루를.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안 되게 돼요. 곧 안 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죠?
네. 3월 중순에 670만까지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하루에.
방역을 그렇죠. 방역을 완화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왁진 접종률이 높아서 중증으로 가는 게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방역을 완화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니까 확산이 되지만 감기 정도 수준으로 앓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를 한 거거든요.
네.
또 일정 정도 걸려야 이게 확산이 덜 되는데 지금 4월 7일 무렵부터는 3만에서 7만 대로 확 줄었어요.
하루에요?
네. 그래서 점점 뭐 줄어들고.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네. 지금 몇 달, 불과 몇 달 전보다 네.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원래 이게 1급 전염병 이래서 국가에서 철저히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냥 2급으로 이렇게 낮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네. 뭐 마스크를 야외에서 안 쓰거나
네.
그냥 일반 감기처럼
그러면 이렇게 뭐 걸린 사람이 이제 집에서 안 입고 나가도 되겠네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일상화로 이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요즘도 확진돼도 격리를 따로 이렇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일주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는, 권고인 거죠. 네, 권고. 네, 네.
무조건 지켜라는 아니니까.
뭐, 그렇죠. 이제 통제도 사실 어렵고.
그렇죠. 네. 한국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인원수 제한도 없어진 거고요. 식당 영업시간도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는 9시까지였는데 이제 그런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졌죠.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못 갔던 이렇게 뭐라지 다 가슴에 뭔가 다 쌓여있는 사람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행 상품 나오면 금방 이게 다 팔려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복병이 있어요. 이 항공편이 정상화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행기 값이 비싸요.
네,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확 높아지고 그렇죠. 석유 가격도 엄청 올라가서 항공료 가격이 올랐거든요. 표값이 내년에 비해 한 서너 배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간다.
가긴 가고 또 이제 무엇보다 그전에는 그 나라 가면 격리, 돌아오면 격리, 또 격리 중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또 검사를 해요.
네.
코 깊이 찔러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완화되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요, 이게 여행을 모를 때는 안 가고도 살았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그냥 네. 한 곳에만 있으라 하면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있어도 그러니까요. 심심한 줄 모르고 네. 살았죠.
근데 이거 여행이라는 그 재미를 알고 네. 나니까 이거를 못 갔을 때 느끼는 그 그쵸. 답답함. 저도 이분들 그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 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여행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이거 두고 가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권.
혹시 여권 두고 공항에 간 적 있다 없다?
여권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점검을 엄청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진짜
한 명이라도 놓치면 진짜 네. 쌍 폭망하니까.
방송에서 폭망이라니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여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은 언제 처음 여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오고 나서는 네네. 한 1년 있다가 만든 네네. 거네요. 네네. 그럼 그때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만드신 건가요?
그쵸.
그러면 첫 여행지는?
첫 여행지가 태국이었어요.
아, 태국을 네.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타이.
타이. 네. 타이라고 하죠.
네, 타이.
타이로 여행을 가셨었군요.
타이라는 나라를 네. 제가 좀 그 인연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그 타이에 가서 이제 한 4, 5년 정도 이제 가족끼리 가서 이제 무역대표로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아, 북한에 있을 때 큰아버지라고 네네. 부르던 분이 네네. 북한 분이?
네. 근데 그분이 갔다 올 때마다 아주 타이 잘 살아 하면서 부자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그 항상 타이에 대한 그 궁금증, 호기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타이랑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그렇죠. 우리가 더 높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잖아요. 네.
그렇죠.
평양에 있을 땐 타이만 하더라도 부자 나라다 했었는데.
그렇죠.
그랬군요. 저 김인수 기자님은 언제 만드셨어요?
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 40년 전에 만드셨어요.
그러지는 않고 여권이 한 3개 지금 된 것 같아요. 만료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그렇지,
해서.
그렇지.
2000년대 한 초반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만든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여권을 만든 지 20년이 됐으니까 첫 여행지가 어딘지도 기억이 좀 그러겠네요.
아, 여행으로 간 건 아니고 네. 행사하러 갔어요. 일본에 갔던 기억이 나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탈북자 단체에 있었는데
네네.
그 일본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초청을 했어요. 탈북민 여러 명이랑. 그래서 아마 조총련 문 창립 몇 돌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시위하러 갔습니다.
시위요?
와, 대단합니다.
일본까지 가서 시위를? 네,
시위 갔습니다.
아, 시위하러 해외를.
네, 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여권은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라 뭐 특별하게 이 여권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탈북민들한테 여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북한 사회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한 공적인 임무로 이제 사업으로 나가시는 분들 외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아주 뭐 아예 그런 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해외를 나가면 뭐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모르고 그렇죠.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요건 받을 때 그렇게 막 심장이 너무 막 뿌듯하고 좋더라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막 숨어서 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계속 걸릴까 봐 어디 뭐 통과할 때마다 걸릴까 봐 막 너심초사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받고 해외로 갈 때는 그 이제 통과 심사 통과 그 입국할 때 그런 데서 계속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행복감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권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도 근데 여권 처음 만들 때는 설레어 합니다.
네. 그렇죠. 처음 그래요? 받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라는 비행기를 그쵸, 타고 나가니까
처음으로 해외 갈 수 있다.
그쵸.
그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 네. 여권 만들 때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 첫 경험을 하게 될 때니까
그런 경우가 좀
그런 첫 경험에 대한 설레임인 거겠네요. 이 탈북민들이 여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뭐 그 증명합니다라는 것과 함께 거기에 그런 문구가 써있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달라라는 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탈북민들은 그거 읽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보호하고 해외에서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기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문구 읽어보셨어요, 기자님은?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그 문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이 여권을 북한이랑 달리 한국은 진짜 누구나 갖게 되는데 이 여권 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자님이 좀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여권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 여권이 이제 복수 여권, 단수 여권, 공무원 여권은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이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복수 여권은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횟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 있고 5년짜리 여권도 있습니다.
네.
단수 여권은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또 횟수도 좀 제한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만들 때는 10년짜리 그냥
그렇죠.
만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절차도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안에는 다 끝나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좀 있어요. 한 10년짜리가 24명, 도장 찍어야 되니까 입국 출국할 때 이게 35달러고 이게 페이지가 많으면 더 들어요.
맞아요.
48면이 38달러. 5년에 24면이면 30달러. 가격인데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 소득으로 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유진 씨는 몇 년짜리 만드셨어요?
저는 제일 긴 거. 10년짜리.
저도 10년짜리예요. 그 여권 신청하고 얼마 만에 나왔는지 기억이 나세요?
일단 열흘? 일주일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네. 기억을 못하시네요. 네. 제가 해외여행을 앞두고
네.
여권이 만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이미 비행기 표는 다 끊어놨는데 여권이 만기됐다는 사실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여권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오, 네. 그렇게도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행정 체계에 제가 또 한 번 감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가기로 했는데
네.
꼭 한 사람이 여권이 만료됐다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기한이 있어요. 뭐.
만료된 것도 네.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
계속 물어봐요. 기억을. 야, 만료 확인해.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왜 확인을 잘 못하냐면, 그럼 뭐 22년, 그 다음에 달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에
그 숫자로 안 써있고, 영어 앞글자로 써있다 보니까,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5월인지 6월인지 헷갈려서 그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정말 또 웃지 못할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북한 주민들은 이 단수 여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씨.
북한 사람들이라 해도 단수 요건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단수 요건이라는 게 용도는 한 일회성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여기서처럼 이제 몇 번씩 10년 동안 쭉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그걸 반납하고 다음번에 갈 때 다시 또 이제 쓰는 그런 네. 걸 보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요건을 반납하는 것도 이게 진짜 요건 내 요건인데 국가에 반납하는 게 참 지금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한국도 네. 제한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무나 요건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 뭐 5년, 10년 그런데 저도 이거 요건 발급받고 처음에 5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단수, 뭐 복수 이것도 잘 몰랐었는데 80년대는 좀 더 했거든요.
네.
87년까지 나이도 제한이 있어요. 50세 이상이어야만 관광 요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다음에 이제 40세, 30살 이렇게 제한이 낮아지긴 했고 89년부터 이제 연령 제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잘 이해는 지금 생각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89년 전까지는 지금 북한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단수 요건만 발급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요건 발급 받아야 되죠.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번거롭지만 그때는 네. 10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갈 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네. 번거롭다 생각 안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체 세대가 관광 요건을 신청을 못했대요.
아.
도망칠까봐.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해외
도망칠까봐.
날 보낼 때 인질 잡아두는 거랑 똑같네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너무 낯설긴 한데, 그리고 이제 89년부터는 3년짜리 복수 요건 쓸 수 있게 해줬대.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대되고, 이런 국민들이 편리하게 네. 해주는
민주주의로 네. 아주 네. 잘.
아니, 이 무렵에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때랑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거랑 그렇죠. 물리는 거죠. 요건 정책도.
네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권 받으려면 교육 받아야 돼요.
뭐 교육 받아야죠.
소양 교육인데 뭐 해외 가서 받아야죠. 이러면 안 된다. 어쩌죠.
맞아요.
이런 거였겠죠.
나라 망신시킨다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살아있을 때니까 네. 공산권 주민 접촉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교육도
네.
했답니다.
우리도 저쪽에서도 네. 같아요. 저쪽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을 대면하면
네. 그렇죠.
무조건 피하라 네. 이렇게 네. 하죠.
근데 이제 이 교육도 사회주의 이제 붕괴하고 한국도 이제 북방정책이라고 해서 사회주의권하고 교류했었거든요.
네네.
1992년에 이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편리해지는 거죠.
네.
북한도 이제 언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못 여는 거예요.
체제에 그렇죠. 대한 네. 자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보내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는 네. 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인 거잖아요. 저도 그 응답하라를 통해서 알게 89년도에 완전한 해외여행 자유라가 선포됐다라는 걸
네.
드라마 보면서 역사 공부를
그게 노래도 그때 자유라 되고 여권도 그렇고 한국은 그렇게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시기가 이때
네.
이 88년도 이때가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굉장히 개방의 문을 확 열면서 발전하게 되고
그렇죠.
북한은 89년도 청년학생 축전을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때부터 아주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남북이 정말 다른
네,
예, 길을 그러네요.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권 발급 제한이 없어지면서 해외 출국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88년에 72만 명,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현되니까 거의 두 배 늘어서 121만 명. 2019년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한 절반은 나갑니다. 2700만 명. 현재 5천만 명이니까.
5200만 네. 명 정도 되니까 한 절반 네. 정도의
그렇죠.
분들이 해외여행을 1년 네. 동안 다녀오는 건 2019년 네. 그랬네요. 네. 이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 2019년 갔다 왔거든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여권만으로는 이 여권만으로도 자유롭게 가는 국가가 있고 비자가 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듣고 올게요.
외국 여행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여권. 한 국제교류 전문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으로 전 세계 190개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독일과 함께 세계 2위로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더 상승했습니다. 1위는 192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3위였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여권 순위는 104위, 39개국을 갈 수 있는데 그쳐 네팔,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99개 여권 가운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 여권이었습니다.
네, 2022년 1월 14일에 보도된 MBC 뉴스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이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일단 이 그 여권 파워, 여권에 가지는 영향, 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자님?
일단 여권도 중요하고 네. 신분증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입국하려면 입국 사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승인받은. 근데 한국의 경우는 국력이 좀 있다 보니까 사증 면제 제도를 국가별로 맺어요.
네.
그런 나라가 한 190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그 편리함이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웬남이나 일본 네. 이런 데는 90일까지 이제 별도로 뭐 사증 허가를 받지 않아도 체류가 가능하죠.
네.
끝나면 이제 다시 발급받긴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 갔다고 뭐 10일 이런 건 그냥 갔다 와도 돼요. 네. 이런 거 없어. 근데 사증 발급 받으려면 돈도 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대담도 해야 돼요. 면담. 적합한지 우리나라 네네. 들어와도 되는지. 불편한 나라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할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여기 그 한국에 있는 대사관 가서 서류 작성하고 뭐 별도 비용 치러가지고 근데 발급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불편한데 사증 면제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여권만 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많은 나라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이 우리 국가에 뭔가 범죄도 안 일으킬 거고 잘 있다 가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그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북한은 전 세계 순위 중에 104위, 39개국 정도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실제로 뭐 북한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요. 일단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고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 두 분은 있으신가요? 계획이?
가고는 싶은데 네. 지금 비행기 값도 비싸고
네.
세계 정세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불안불안하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는데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아직 미국을 못 가봤어요.
안 가보셨군요.
네.
그렇군요. 유진 씨는요?
저도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미국을요? 네. 언젠진 모르겠지만.
언젠진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
저는 내년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또 여행을 갔다 오면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갔다 오면 전 세계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직접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여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지식이 쌓입니다. 들을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지식사전.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세상이 보이는 지식사전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요즘 이게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플레이션.
네.
이게 좀 영어긴 합니다만
네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뭔지 또 요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얘기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진짜 그냥 그렇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도 느낄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영어로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지만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입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물건 가격이 몇 퍼센트 이상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명확한 기준은 없긴
네.
합니다.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면 이걸 보통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것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호황일 때,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불황일 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을 때 물가가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왠지 안 맞는 말 같이 들려지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전 세계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이제 여러 선진국들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100원 하던 거 이제 100 뭐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100원 하던 게 105원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가뜩이나 전 세계에 돈이 막 넘쳐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식량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를 인플레이션 시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대표적인 나라 미국 같은 경우 3월 이 소비자들의 물가 지수를 쭉 살펴보면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 3월이겠죠. 이때에 비해서 8.5% 급등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높을까 사실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도 32% 오르면서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3월 물가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4.1% 올랐고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뭐 상품 가격이나 이게 물가의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일하면 받는 로임도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가격 대비 이게 비슷해져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로임은 네.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돈의 가격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경제가 보통
거잖아요.
성장을 하면 네. 대체로 물건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짧은 시간에
그렇죠.
너무
네.
많이 오르는 또 빨리 오르는 게 문제죠. 이제 물가 폭등이 문제인 건데
맞아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완만한 경제 성장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다른 거야 뭐 또 올라서 조금 그렇죠. 줄인다고 치더라도 당장 먹고 사는
맞습니다.
부분에서 줄일 수는 없는데 식량 가격이 꽤 크게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식량 주요 식량 가운데 하나인 밀의 생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밀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밀값은 지금 42%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도 막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두, 콩이죠? 콩이
네.
지금 26% 올랐고 옥수수는 지금 30% 각각 급등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역시 매월 집계를 하는데 지금 3월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2.6%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아무튼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네.
다른 요인도 있나요?
사실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단순하게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물건값이 오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보죠.
네.
그런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일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그대로일 경우에 그럴 때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사서 쓰겠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때입니다. 물건 양은 똑같은데 사서 쓰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건 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을 수요가 늘어난다. 경제학 용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질 때 물건 값이 오르고요. 두 번째는 사서 쓰겠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물건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물건의 양이 그대로인데 사서 쓰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단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다. 뭐 돼지고기를 먹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해지죠.
네.
물건은 부족해지고 물건값이 오릅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때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경우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느 날 어떤 걸 만들어서 팔면
네.
큰 돈을 벌 것 같아. 이런 때가 되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의 재료를 갑자기 많이 사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로 쓰이는 재료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이때도 물건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돈, 예산을 갑자기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거나
네.
아니면 뭐 무슨 일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게 될 경우.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이제 사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물건값이 오르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면 물건값이 오릅니다.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그 수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요인은. 그리고 이제 공급, 만들어서 제공하는 물건이 줄어들 때 이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통 사서 쓰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거나 또는 원자재 가격의 값이 오르는 경우 이때 이제 비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물건 양도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유 또는 뭐 식량 이런 것을 만들고 생산하고 공급해야 되는 지역의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상황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서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는데
네네.
이건 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 물가가 갑자기 변화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물건을 사서 쓰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네.
원유값이 늘거나 식량값이 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인데 이런 현상은 대체로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몇 달? 길어야 1, 2년? 이렇게 가고 끝나는데
네.
그 이상 아주 길게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단기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 아주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벌어지는데 보통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그 비율이 안 맞을 때 지금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 그게 뭐 정부가 될 수 있겠고 뭐 개인이 될 수 있겠고 통화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물건값이 오르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나타나는 네.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네.
빈부 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물건값 또는 땅값 또는 건물값 돈이 늘어나니까 이런 건 가격이 올라가요.
네.
대신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고가니까. 그러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상품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서민이나 월급쟁이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100만 원을 지난달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지난달에는 쌀 100kg를 샀는데 이번 달에는 80kg를 산다? 그러면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나 임금을 받는 사람들, 돈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빈부격차 심해지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이 돈을 화폐를 네.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것 대신 토지, 그다음에 자산, 건물 막 이런 걸 구입하는 데다 막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 의욕, 생산을 열심히 해서 막 저축을 해야지 하는 이런 의욕들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아주 부정적인 건데요.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경제에 또 영향이 될 거잖아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내의 물건값이 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국내 물건들을 사가지고 수출 상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물건값이 오르니까 이걸로 이제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이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 이 물건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렇죠. 물건 가격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 있는 물건 값은 그대로일 경우에 네. 이 수출하는 기업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상품 가격만 올라요.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나라 사람들 물건은 안 올랐는데 해외에서 저 다른 나라 보내온 상품 가격은 올라? 그럼 그 상품을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의 이 기업들은 물건이 잘 안 팔리는 문제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국내 사람들도 그래요. 국내 물건값이 자꾸 오르니까 국내의 상치값 또는 생선값이 갑자기 올라요?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올라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다른 나라 건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싸게 그 나라 것을 수입해서 먹으려는 사람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은 더 수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좀 어려워지고 수입은 쉬워져요. 그러면 국제 무역을 할 때 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국제 수지, 국제 무역에 적자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막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작은 거에서 시작됐는데 그렇죠. 이게 인민생활부터 해가지고 국가 경제, 세계 경제 다 다른 나라에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네. 있는 그 문제가 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문제를 그 좀 극복하거나 뭐 이럴 네. 만한 방안 같은 건 있나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막 구분하자면 정부도 어쨌든 경제 활동의 주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
네.
기업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뭐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도 있다고 치죠. 각각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각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정부는 일단 정부가 이렇게 막 예산을 막 해가지고 막 돈을 뿌리면 이 돈도 막대하거든요. 이거 네.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정부는 돈을 안 뿌려야 되는군요.
정부가 뿌리는 돈을 줄이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말해서. 두 번째, 기업.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 인플레이션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물건값이 오르는 것은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공급하는 물건보다 사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면 물건의 양을 늘리면 물건값도 차차 진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산한 양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자기가 일해서 생산한 양은 예를 들어서 물건 5개 생산했는데 나 임금 6개, 7개 생산한 임금 주세요 하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흠.
마지막 소비자들. 물건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몰라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물건을 사재기 할 경우 물건이 더 폭등합니다. 물가 상승을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재기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재기 안 하려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돈을 이렇게 되면 국가가 네.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죠. 이게 이제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래 한 좀 몇 달만 조금 필요한 것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는 좀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대책을 하면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주면 짧은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물건값이 폭등을 하고 슈퍼에 가고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고 꼭 필요한 사람들도 물건을 쓸 수 없는 이런 경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다행히 한국에선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건값이 오르긴 하지만 네. 근데 북한은 정말로 사재기를 해가지고 물건값이 급등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 국가와 국민들 간에 약간 신뢰가 없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네요. 네. 북한의 경우에는 그 식량이 부족할 때도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계속 이게 북한으로 지금 식량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가격은 네. 거의 비슷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2020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중 무역이 거의 막히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 3년 전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량 가격은 생각처럼 엄청나게 폭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갔다가도 또 다시 제자리로 네네.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식량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식량 가격을 높이 받는 사람을 정부가 단속해서 처벌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자유롭게 맡겨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것은 없는 장점이 있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네. 어떤 게 단점이냐. 사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본질은 아니에요. 상품이 필요한 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근데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부족한 물건을 빨리 짧은 시간에 빨리 늘리는 동력이 되줘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이 오르네. 내가 수입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 빨리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예. 짧은 시간 내에 부족한 물건을 맞아요.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면 누구도 나서서 부족한 식량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국가 이외에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내 식량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겠죠.
저는 군량미 풀어서 조금 네. 식량 양을 조절하나 생각했는데 네. 양 조절보다는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이게 네. 무슨 이런 경우도 있군요. 오늘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수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장미의 미소. 살며 생각하며 알고도 속아주는 마음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4월 말이면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이제 시험을 치른 지 일주일은 더 지났으니 학생들은 곧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요. 시험 결과를 받아본 학생들의 표정은 아마 천차만별이겠죠.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에게도 성적표와 관련한 일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박찬석 전 총장의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선 비교적 가난한 지역이죠. 박 전 총장의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구 중학교를 다니게 된 박 전 총장은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성적은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이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가 떠올랐죠. 그래서 박 전 총장은 성적표에 잉크로 적힌 숫자 68을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1등을 한 아들을 자랑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까지 잡았죠. 그 후 아버지를 속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린 박 전 총장은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7년 후 그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 그러니까 박 전 총장이 45살이 된 어느 날, 그는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네가 아들 듣는다.
아버지는 자식이 성적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줬던 것인데요. 자식에게 일부러 속아주고 자식 잘 되라고 없는 형편에 잔치까지 벌인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해초리보다 더 아픈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김현지의 위스키 온더락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